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한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또는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이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만약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모든 진리를 한 단어로 축소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들으셨듯이 예수님의 어떤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다는 뜻은 단지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우리가 주목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성육신의 엄청난 신비와 영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저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저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옛날처럼 천사를 보내시거나 선지자를 보내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를 찾아봐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부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도저히 갈 수가 없게 되었으니 주님께서 나를 찾아 친히 오셨구나, 그 영광에 사로잡히는 것을 뜻합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신비를 어찌 크리스마스가 지난 지 이틀 되었다고 우리가 속으로 왜 목사님이 또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시나 식상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이것은 단지 1년에 한 번 우리가 의례적으로 묵상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영원토록 이 신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기뻐하고 노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에겐 과연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정말 그런 열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 연말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참 분주하기가 쉬운데 더 분주해지죠. 분명 휴일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분명 놀다 왔는데 더 몸은 피곤하고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고 정말 그림같이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풍성하고 따뜻하고 화려해 보이는데 정작 나는 딱지 갈 곳도 없고 문연 데도 없고 외롭고 이런 박탈감에 더 마음이 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바쁜 연말에, 정말 바쁜 연말인데 지금 여러분 다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이 자리에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지쳐서 솔직히 큰 어떤 기대감 없이 그저 피곤한 몸을 저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말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출애굽기, 에스겔, 학개 이 딱딱한 구약의 책들을 오고 가면서 장막, 회막, 성막, 성전에 대한 딱딱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도대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저런 어떤 신학적인 사색은 하루 종일 책상 뒤에 앉아서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님이나 부릴 수 있는 여유지, 나같이 바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참 사치야, 전혀 동떨어지고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말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의 그런 심정을 다 충분히 이해한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죠. 많은 성도분들에 비해서 저는 정말로 너무나도 편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늘 감사한 동시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목사로서 저의 열망은 이것입니다. 이 책에 담겨있는 보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것이 딱딱하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견줄 수가 없는 엄청난 보화인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요한복음 1장 14절 이 한절 말씀을 통해서 감히 성육신의 영광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참 우습게 들리는지 여기에 담겨있는 영광이 얼마나 깊은 것인데 이 짧은 시간 내에 성육신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단 말인가 마치 정말 이 조그만 컵으로 태평양을 담으려는 것처럼 무모하고 허무맹랑하게 들립니다. 그럼에도 아무리 이것이 어떤 수박의 겉핥기와 같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주셔서 정말 긍휼히 여겨주셔서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성육신의 영광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저 깊이에 더 빠지고 싶다. 저 열망에 사로잡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dwelt among us.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그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그저 예수님이 우리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시면서 어울렸다, 교제를 많이 나누셨다, 뭐 그런 정도의 일반적인 것을 전달하기 위했다면 굳이 저런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 거하셨다, 다른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 거하심에, dwelt, 이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독특한 표현입니다. 문자 그대로 풀어드리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장막을 치셨다라는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지금 요한은 단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셨다, 어울리셨다 그런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구약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단번에 장막, 성막, 회막, 성전 그것을 연상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진공상태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뚝 떨어지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구약의 배경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당연하게 우리 이 출애굽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던 회막이 당장 떠오르죠.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20장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20장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는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백성들은 죄가 많습니다. 어떻게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백성들을 다 불태워 죽이지 않으시고 함께 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던지 아니면 구름이나 불 가운데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셨을 때마다 그것은 엄청난 거룩한 공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주변에 경계선을 쳐놓고 이 경계선을 넘으면 다 죽는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는다. 경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왜 그렇게 두려워했습니까? 출애굽기 24장 17절 말씀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자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절규하죠. 이사야 33장 14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너희를 불태워 죽이지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어떻게? 범죄할 때 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 제사법을 주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성막을 건축해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성막 건축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그럼 성막이 건축될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회막입니다. Tent of Meeting. 하나님을 만나는 임시 장소입니다. 진 밖에 장막을 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가운데 임했던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회막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 문에 거할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하던 것을 멈추고 다 일어나서 그 회막에 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출애굽기 3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엄청난 장면이죠. 그리고 드디어 1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이 완성됩니다. 평범한 장막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막으로 변하고 그리고 진 밖에 있던 이 회막이 이제는 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성막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이고 절정인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우리가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왜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자신을 완전히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거하셨다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요한은 거기서 마침점을 찍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감히 그 영광을 보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 그 성막을 연상시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와 하나님의 영광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낮에는 성막 위에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도 450년간을 그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450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드디어 솔로몬이 원래 성막의 두 배나 되는 그 웅장한 규모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들고 지성소에 가서 내려놓고 나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40장에서 보았던 그 성막이 건축되었을 때 똑같은 일, 그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이제 지난 450년간 그러했듯이 이 성막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성전에 거하겠다. 이제는 이 성전에 나의 영광이 가득히 거할 것이다. 여기가 나의 거할 처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빨리 또 지나갑니다. 이렇게 잘 지내다가 35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 왕국의 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멸망이 임박합니다. 이제 곧 6년 후면 최후로 바벨론에게 다 끌려가서 다 망하고 맙니다. 그 상황에 치닫게 되고 그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역대하 3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가? 시드기야 유다 마지막 왕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악기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참담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임재가 가득한 그곳 그 성전이 더럽혀지고 회복 불능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성전을 더럽혔는가?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에스겔 8, 9, 10, 11장을 보시면 에스겔 8장 10절 에스겔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십계명을 대놓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지금 범하고 있는 거죠. 성전 안에 여인들은 뭘 하고 있다고 합니까? 14절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 바벨론과 베닉의 우상입니다.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고 성전 북문에서 다른 남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15절 1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대놓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를 버젓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에스겔이 볼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다 진멸하실 작정을 하셨구나. 무서운 진노를 내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에스겔 10장 11장 10장에서 11장을 보시면 성전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룹들 위로 올라오더니 점점 성전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문지방에서 뜰로 이동하고 뜰에서 동문으로 나가더니 이제는 동문에서 성전을 완전히 빠져나가서 동쪽에 있는 산, 감람산 위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지난 800년간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다시는 그 영광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와서 20년 동안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했어도 떠났던 영광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면 그 영광이 회복되겠지. 건축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건축된 모습을 보고 어려서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학계 2장 3절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아무리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전 성벽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했어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2장 7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지금 망연자실해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이 약속이 성취가 됩니까? 약 500년 후 사도 요한이 외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드디어 그의 영광을 보니 전에는 절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영광을 본다고 합니다. 이제 영광을 보니 이 영광이 어떻다고 합니까? 성막과 성전에 가득하던 그런 구름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영광입니다. 저 말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 위에 지금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말이 되지 않죠. 분명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성전에 거하던 그 두렵고 떨리는 엄청난 영광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냥 이 비천한 말구에 누워있는 한 아기뿐입니다. 우리 중 누가 아무리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쓰레기통에서 누가 갖다 버린 아기 침대를 가져다가 거기에 아기를 누입니까?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어도 아기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다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태어날 환경과 부모를 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하지만 태어나기 전에 그 모든 삶의 환경을 정하고 태어날 수 있었던 단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은 이처럼 더없이 초라하고 비천한 환경과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길 결정하고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태어나 보니 이런 환경이구나 극복하고 이것을 이겨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떠한 환경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아시면서도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그 절망과 아픔 속으로 자신이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하시고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오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단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울어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울고 나와 함께 아파하고 나와 함께 부르짖고 나의 모든 것들을 공유하시며 함께 하셔서 정말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토록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나고 싶은데 그 참담한 가운데, 나의 절망 가운데 이분은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뛰어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어야 할, 그러나 살지 못했던 완전한 삶을 나 대신 살아주시고 그 완전한 의를 나에게 주셨으면서 동시에 나와 나의 모든 죄와 저주가 되어주셔서 내가 죽었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내가 받았어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은 가장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구에 누인 아기, 정말 어떻게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떤 왕보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의 영광을 다 더한다 해도 이분 앞에서 한 줌의 먼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엄청난 영광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저 부드럽고 연약한 두 손에 훗날 날카로운 못이 박히게 될 것입니다. 아직 걷지도 못하는 저 두 발로 훗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것입니다. 저 작고 연약한 머리에 훗날 가시 면류관이 씌워질 것입니다. 지금 강보에 쌓여져 있는 저 연약한 몸이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처참히 찢겨질 것입니다. 모르셨습니까? 다 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모습으로 다 포기하고 오셨을 때 감히 우리가 고마워하기는커녕 우리가 언제 이딴 것 달라고 했습니까? 다른 거 주세요. 침뱉고 멸시하고 천대시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다 아시면서도 하늘의 모든 영광을 기꺼이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이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토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함께 거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할 것이다. 장막에서 회막으로, 회막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제는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성육신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진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어떤 내가 어떻게 삶에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적용점을 찾기 전에 우리의 입을 잠잠히 하고 무릎 꿇고 이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간절히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일로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왜 사치스러운 어떤 목사님들만이 하는 신학적인 사색입니까? 이것은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히려 이 보화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너무 삶에 치여서 이 말씀에 먼지가 쌓여 있고 이 말씀에 어떤 보화가 담겨 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말구에 누인 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도 그저 시간이 되면 돌아오는 성탄절, 습관적으로 자리에 앉아있고 더 이상 감흥이 없고 내 마음에 어떤 기쁨, 슬픔, 감동, 찬양, 감사 그런 마음 전혀 없이 그냥 무뎌져 있다면, 타성에 젖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다 절터버리고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마음을 집중해서 그 아기 예수를, 그 성육신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다 와 있잖아요. 어차피 오늘 연말이고 정말 오기 힘든 자리인데 오셨습니다. 그냥 자리에 있다가 돌아가시겠습니까? 그저 그러려니 습관적으로 자리에 있다가 몸을 기대고 있다가 또 끝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지, 그런 마음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 순간만이라도 주님, 정말 제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와 주신 이 주님, 이 성육신의 영광에 잠기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맛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머리로서는 깨닫겠는데 그래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어떠한 값을 치르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떠한 값을 다 치르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실치 못해서 주님을 포기하려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절대로 십자가의 영광에, 성육신의 영광에 묻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영광을 찰나라도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무뎌져 있었던 성육신의 영광에 대해서 깨어나고 더 깊이 그 영광을 알아가길 원하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길 축원합니다. 이 마음 갖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